안녕하십니까. 날씨 많이 덥죠? 그래도 저 밑에 사는 사람들 보다가는 시원한 곳입니다, 이가. 그렇죠? 예. 여호수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으니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좀 이렇게 덥고 후덥지근하고 시골에서 예전에 우리 집 다 키울 때 보니까 날개를 척 떨어뜨리고, 예. 모든 것들이 이렇게 처지는 이 시절이 여름이지 싶습니다. 또 여름은 또 이렇게 더운 맛에 또 사는 거니까 부채질 하시면서 또 조시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또 보내야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가야 옳은 길인지 정확한 길인지도 모르는데 지나고 이래 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인도하셨다 이제 이런 마음도 보이고요.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이래 보니까 아 이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참 이끌어 주시는 길이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도 답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그리고 가만히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뭐 문제가 될 게 뭐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믿음이 없다 그래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러시니까. 결국 가만히 보니까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서있는 나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한다고 서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한다고 부채질하고 앉아 계십니까? 예. 그래도 사는 세월이 있어요. 사는 세월이. 사는 세월 동안 뭘 해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 듣고 그러다가 졸고 뭐 그래 해도 그게 다른 거 하는 것보다가 세상에서는 가장 나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니까 여기서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나 생각하고 내 말 듣고 내 말 품고 그리고 한번 살아봐. 그게 진리고 그게 복된 거고 결국은 그것만 남아. 아무것도 아닌 너와 네가 살았던 모든 삶들은 다 해파리 해변에 올라오면 사르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내 앞에 서게 되면 너와 너가 산 모든 인생은 그렇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 너가 사라진 자리에 내 말씀이 남아있다고 하면 넌 참 복된 인생을 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는 아멘으로 이렇게 반주를 넣어주셔야 졸음도 깨고 또 저도 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시는 참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참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목사님의 인도를 받고 또 목사님의 책망을 듣고 또 목사님의 교정을 받고 이러면서 쭉 살아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받아먹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이 종자가 행악의 종자라서 그렇게 또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 놓은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 또 그래서 또 이제 얻어맞고 얻어맞고 그러는데 그게 또 인생인 것 같아요 또. 예. 목사님은 또 한 대씩 때려야 되시고 우리는 한 대씩 얻어맞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배우고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더디 배우는 사람 더디 배우고 일찍 배우는 사람 일찍 배우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살아서는 안 되는 그 애굽 땅에 살게 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길게 보냈죠. 그래서 이제 2세대, 3세대 되는 사람들은 아 이것이 우리 운명인가 보다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고통을 씹으면서도 이게 우리 운명이니까 이게 우리 운명이니까 하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신세대들 중에서는 야 외국에는 이렇게 안 살던데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터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던지 간에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400년이라는 그 기간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참 그렇게 인도를 받았을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투쟁했던 그런 방법들은 하나도 통용이 안 됐습니다. 나름의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이런 단체 저런 단체를 꾸리면서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 하면서 투쟁을 어떤 방법으로 했던지 그건 다 무익한 것이었고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은 그들이 정말 상상하지도 않았던 한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그거는 그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던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이제 이 모세는 할아버지가 됐죠. 그런 할아버지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지팡이 하나를 잡고 그 으리으리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 늙은이를 봤다 손치더라도 아이고 저 늙은이가 이제 와서 뭐 하려고 해? 이러면서 별로 희망도 안 가졌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바로에게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난 이후는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됐나 이러면서 모세도 굉장히 자신이 바로 앞에 나가서 얘기했던 것을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간에 나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너희들의 생각은 그래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입이 열리는 대로 짓거리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오만 소리를 다 하겠지만 너희들은 나를 봐.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 그 태양을 맞으면서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양이 너무 천양지간입니다. 너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어버려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기업이 4대 때 무너져가지고 그래 쪽박차고 이제 흩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집장가 간다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좋아하든 너희들이 괴로워하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그 궤도를 따라 정확하게 그 시간대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작부터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섭리 따라 순응하는 걸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는 것을 언제 더 배웠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일찍이 고난스러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얼마나 재앙을 맞으면서도 그 의지가 강하고 전혀 굴하지 않는 그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내려도 그 바로는 그대로 대적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악을 말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던가? 그것이 천둥과 벼락을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인가? 더 공포감을 줬던 것인가? 깊은 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쿨쿨 잠자버리면 공포감도 없었을 텐데, 흑암의 재앙으로 온 이급 전역을 캄캄하게 만들었던 것보다가 심리적으로도 공포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깊은 밤에 죽음의 사자가 한번 통과하고 난 뒤에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모집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홍해 바다를 보았을 때는 그들의 특기를 또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는 그들은 또 그 못지않게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이 가끔 북을 두드리는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사가 북춤을 참 잘 추는 기라요. 우리 아이와이프 행사할 때 미리암 여사 불러가지고 북춤 한번 추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북춤을 추면서 그래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반주를 맞춰 함께 기뻐했죠. 근데 이내 목이 마르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이들의 40년 세월을 보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가 원망과 불평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힘듦은 육체의 어려움과 힘듦이에요. 끊임없이 거기에 반응해요.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자기들의 몸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광야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애굽은 그들의 생애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자유를 뺏고 그들을 노역으로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와 바로의 권세는 그 홍해바다 깊은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았을 때처럼 차라리 애굽에서는 불평과 불만에 나와도 일을 하면서 고기 먹으면서 그래도 낙일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즐기고 오래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없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육신의 기본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즐거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들은 바로와 애굽에서 떠난 것을 놓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의 소망은 아예 없고 지금 현재 내 목말라 죽겠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아, 지금 나 배고파 죽겠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들은 육체 어려움이 전부 다로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래 보면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결코 아니지요.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도 떠나고 이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애굽에서 사는 삶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가? 아니, 더 마음이 괴로운가? 차라리 바로가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는 그가 권세가 있어서 조직을 가지고 꽉 누지르니까 마음에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팍 올라와도 그가 눌러주는 권세의 세력으로 그걸 분출시킬 수가 없었어요. 속으로 삭히고 속으로 삭히면서 그거를 노동이라는데 막 그냥 쏟아부으면서 그들의 분노를 노동으로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소화시키면서 그리고 그날 밤에 고기끈 주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만족해하고 그날 밤 깊이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또 일을 하러 가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 바로의 권세가 프레스로 눌러주는 그 눌러줌의 권세가 속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지만 그거를 분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만큼 조직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큰 권세로 억압하는 그런 세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은 크신 분이야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 그분 앞에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은 당장 자기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놈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내일 하다가 굶어 죽겠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직전이다 자꾸 이런 말 이런 생각 계속해서 품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입 밖으로 표현이 되면서 또 어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 속에서 표현이 올라오고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또 표현이 올라오고 바로는 그것을 눌러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 권세가 있었는데 모세는 그 권세를 발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삽시간에 전염이 돼가지고 그 불평의 교제가 불만의 교제가 전염병처럼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옮겨지면서 술렁술렁술렁술렁 하더니 많은 분들이 자기 속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분출되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 말입니다. 대단한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내려주며 하나님이 그들을 잠재우시고 목마르다 할 때 바위를 때려서 물을 내주면서 잠재우시고 하도 말을 안 들어 불뱀을 내려줬더니 또 불뱀 물리게 했다고 또 투덜투덜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싹싹 빌길래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면 산다 했더니 쳐다본 자마다 살아나면서 헤헤거리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데도 내가 그 형편 속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부채질하면서 배가 부르니까 아이고 참 그 인생들 정말 유치해 이래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전쟁 나가지고 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쌀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예, 오늘부터 굶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 시름시름 앓아 누워요. 걱정이 되지요. 갓 나온 우리 자식 젖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마음속에 즐겁습니까? 인상이 구겨집니까? 난리법서 해결하여 난리법서. 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애굽을 떠나고 자기들을 지배했던 큰 권세인 세력, 예, 바로가 죽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무엇에? 그들의 마음에, 중심에 이래 보면, 심중에 보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을 할 때 바로도 죽고 애굽도 이제 홍해바다로 이제 착 금이 거져서 끝났고 거기다가 우리 육체까지도 마치 횟집에 칼로 이 포를 딱 뜨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전부 다 발라가지고 홍해바다에다 탁 빠뜨리고 영혼만 달랑 광야로 올라왔다고 하면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불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육신이 있어서 불평하는 우리가 잘못입니까? 육신이 있으면 이런 짓 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을 홍해 바다에다가 빠뜨려 죽이지 않은 그리고 바로만 죽이고 애굽만 떠나게 한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신 하나가 우리 심중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으니 여전히 애굽에서 있었던 불평과 불만은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던 거예요. 할례. 이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육정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엇을 벗는 것이다? 육정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니까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아주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생각이 깊은 분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그들이 구원을 이렇게 받고 완전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옛날엔 막 세상의 철학을 말하고 말이죠. 깊은 도덕의 얘기를 하고 뭔가 그들에게 들으면 들을 만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로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예, 별것 아닌 거예요. 주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 즐겁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은사까지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성경적 지식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돼 있는데 이들은 늘 싸워요. 분쟁하고 나는 누구 파닥하고 나는 누구 파닥하고 파벌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요. 또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나눠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도 못할 정도로 예, 변방에서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가 아주 평화스럽지를 못하고 교회가 예 기쁘질 못한 거예요. 이들은 구원도 받고 은사도 풍요롭고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런 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들 교회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평화가 없어요. 늘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 되는가 봐라 벼락이나 맞아라 계속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미운 마음들이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간음 사건이 터져요. 간음도 아주 지저분한 간음 사태가 터져요. 그러면 한 사람만 간음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퀴벌레 한 마리 나오면 그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있다고 믿습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구원도 받고 이래 은사로 아주 그 신령한 곳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래 참 귀한 선물도 받았는데 또 이들은 지식도 많는데 또 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작작 달라붙을 수 있을 만큼 말솜씨도 그렇게 좋은데 전도는 안 하고 늘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파벌 싸움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교회로 완전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유대 땅에서 특별히 뽑아놓은 열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론적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몸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무전전도행을 보내고 무전전도행 가가지고 자기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는데 풍요롭게 먹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왔는데도 예수님께서 내일모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난 죽는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세 번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지만 나중에는 그 소리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은 그 말을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제자들은 뒤따라 오면서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베드로일까? 요한일까? 예수님 그날에 가시면 내 동생과 나를 예수님 좌우편에 딱 우종과 좌우종으로 딱 세워주세요. 이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또 시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분쟁하고 또 배신하고 야, 근데 이제 저도 그래요. 또 우리 교회 모습도 이래 보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간증하다 보면 정말 미리암이 북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한 정확한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서 한때 역사도 맛봤던 분들도 있고요. 이런저런 참 은혜를 맛봤지만은 세월이 지나 이래 보니까 다 분쟁 수준에 있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 수준에 있고 원망하는 수준에 있고 불평하는 수준에 있고 다만 그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것이다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노하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고 있는 것뿐이지 건들면 다 터지는 거야. 한번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다 뇌관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뇌관을 건드렸다 하면 다 터질 폭탄들이래. 폭탄들. 그래 목사님이 한번 우리 저 수원의 IYF 교사 모임을 갔는데 나간 사람들은 나가서 대적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대적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참 맞다 싶은 거예요. 야, 목사님은 안팎으로 그냥 대적들만 이렇게 쫙 깔아놓고 저래 사시는구나. 그래도 끄떡없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나간 대적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는 나간 대적이고 나는 있는 대적이다. 어차피 우리는 대적이야. 이 대적으로 살면 평생 대적질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 대적을 끝나게 하시려고 이래 책망하는데 온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안 나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참 우리 마음의 육신에 있다 보니까 어디 있다 보니까 육신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육신에 있으면요 거기는 사단이 발동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하면서 그 도덕심이 또 발리돼가지고 뚝방을 하나 세워놔가지고 일로 못 건너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면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마음에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모습을 이래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이끌고 계시는구나. 요단강을 한목에 쫙 이끌고 가지 따막따막 이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기쁜 소식 선교에 있으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애굽에 있었던 때가 있어. 그럼 애굽에 살아야 돼. 400년 동안 살아야 돼. 전 400년 안 살았는데요. 몇 년 살았노? 저는 이제 한 20년 살았는데요. 누구 20년 살았노? 20년 전에 태어났거든요. 아 그렇구나. 400년 동안 조상부터 쭉 있었지만은 2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20년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 있어야 돼.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요. 그럼 또 광야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광야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하고 파벌 일어나고 간음사건 일어나고 우상숭배하고 별짓 다 해도 그래 어린 양의 피로 바로에게서 벗어나 홍해 바다를 건너 남았다면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 우리는 교회야. 애굽에서 살았던 그 성품, 그 육신 여전히 불쭉불쭉 나와도 그래도 교회야. 이제 이 교회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듬으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듯하게 주님이 세워야 돼. 그래서 이 교회가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야, 이 교회 누가 이렇게 변화를 시켰지? 아, 주님이 바꿨구나. 주님이 홍해바다 한번 건너고 요단강 딱 건너게 하더니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요, 말씀 한마디에 예스하고 아니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아 마지막에는 나팔 불 때 있잖아, 소리 한번 질러버려. 그러면 돼. 광야에서는요, 그 말을 우리가 받을 수 없었어요. 아이고,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나노? 말도 안 돼. 하여튼, 목사님 하시는 얘기 보면 쉬운데, 살라고 보면 어렵더라고. 이러면서 투덜투덜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뒤로는 안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곱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완전 바보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신령한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진다. 이 믿음 하나는 분명히 있어요. 하는 짓은 바보같이 보이지만. 아, 그래 마지막에 나팔이 진짜 불리길래 워 하고 소리 질렀더니 그 육중한 웅장한 여리고가 푹싹 주저앉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목사님께서 20년 전에서부터 나 이제 너희들하고 싸울 거야. 야, 목사님이 벌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네. 여리고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 할례시키려고 목사님이 이래 싸우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왕으로 떡 등극하는데요, 원래 이분이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분이 왕이었는데 사울이 주름잡고 있었을 때는 다윗은 늘 블레셋이나 이런 변방을 이렇게 다녔고요, 또 마온숲이나 십광야나 이런 벌판에 이렇게 떠돌아다니시고 뭔가 이렇게 주관을 못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내가 보좌 올라가야지 하고 올라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 안 하고 아브넬이라 하는 사울의 그 장군이 자기 왕이 죽고 나자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감도 아닌데 왕으로 딱 세워 놔놓고 계속 그 왕통을 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아브넬 지가 왕 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첩을 이렇게 가늠을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볼멘소리 하니까 이 녀석이 은혜를 입혀줬더니 아주 나를 개대강으로 아는 거예요. 웃기네 이놈 자식.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몽땅 이제 끄집고 가가지고 다윗한테 그대로 남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다윗의 장군 요압이 아브넬을 보면서 과거에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압의 동생을 아사엘을 죽였거든. 아브넬이 내 처놈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러면서 앙심을 품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아브넬이 다윗왕을 만나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살살 꼬셔가지고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배꼽에다 칼을 싹 집어넣으니까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가 막 다윗이 막 통곡을 하고 울지요. 백성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야, 이 아브넬을 위해서 우는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은 다윗을 참 그렇게 또 존경하더라고. 그렇다고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딱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헤브론으로 가 있는 거예요. 헤브론에 7년을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장로들이 12지파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치리자가 돼달라고 기름을 부어주자. 이제 다윗성을 빼앗고 이제 거기에 궤를 옮기는 장면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원받는 그날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왕으로 들어오셨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여러분 안에 계셨습니다만 여러분 안에 가만히 보면 사울 왕이 여전히 왕관을 쓰고 그 자리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왕을 자꾸 핍박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변방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변방을. 여러분 마음의 변방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우습게 취급을 하셨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 사울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딱 등극할 만도 한데 아직도 자녀 부대가 남아가지고 찔기지 그죠? 자녀 부대가 남아가지고 다윗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론에 딱 머물러 있어요. 가슴팍이 중앙이라면 예, 배꼽 정도에 딱 머물러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12지파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기름을 부어주면서 왕으로 올라가라 하니까 그때 다윗이 다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보좌에 정확하게 앉아 계시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길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속되거나 그래서 자유가 없거나 그래서 답답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누렸던 자유는 가짜 자유고 이 주인이 누르고 있었던 임금님이 누리고 있었던 이 자유가 진짜 자유였구나. 나는 임금님에게 예속이 되면 내가 옛날에 육신을 왕으로 삼으면서 육신으로 누겼던 이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이걸 다 빼앗겨버리면 무슨 낙으로 사노? 목사님 말씀 저대로 듣고 가다가는 내쫄딱 망해. 한쪽은 세상에 놓고 한쪽은 교회에 놓고 한쪽은 말씀에 놓고 한쪽은 육신에 놓고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재미있다고. 내가 이쪽 육신의 세계를 끊고 세상을 끊고 두 다리를 전부 다 주님 쪽으로 다 모아주면 저 세상으로부터 오는 저 기가 막힌 쾌락을 내가 어떻게 참 내가 이별을 할 수 있나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을 갖고 그 자유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예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왕이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되고, 야, 이게 진짜 자유구나. 내가 대충 세상의 것들 누려가면서 살았던, 그렇게 살려고 개도 들고 그렇게 살려고 뭣도 짱박아놓고 이렇게 살았던 이런 삶이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고 나로 하여금 계속 가늠하고 살게 만든 지저분한 인생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갈등이 끝나지 않았구나. 번민이 끝나진 않았구나. 내가 꼭 저쪽으로 다 옮겨가면 다 망할 것 같은 그 확실한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저기를 못 넘게 했구나. 신앙은요, 발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냥 믿어지는 세계지 내가 그걸 믿어 애를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서면 여기는 산다, 이렇게 두면 나는 죽는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게 너무 분명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사망 쪽에 이렇게 서겠습니까? 안 서죠. 분명히 생명 쪽에 딱 서는 거예요. 이쪽으로 서야 사니까, 너무 분명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그건 망해. 근데 양다리를 또 여기를 걸치게 되면 이 분별력이 없어져요. 애매하게 되죠. 대충대충 사라지고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오는 생각과 이쪽으로 오는 생각 같이 받아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많은 혼돈이 있게 되고 번민이 있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고 여기서는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요렇게 할 때 이쪽으로 살짝 오는 평안 좀 와요. 그러다 또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는 즐거움도 와요. 예.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갈등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삶은 왜 그렇게 사느냐면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그래요. 아니, 이쪽으로 하면 죽는 거 나 알아요. 이쪽으로 하면 나 사는 거 알거든요. 아닙니다. 몰라서 그분은 이렇게 서는 겁니다. 알면 절대 이렇게 서지 이렇게 안 서고요. 이렇게는 더욱이 안 섭니다. 그렇겠지,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밝히 보면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분별이 되고 마음에 선도 거지고, 예, 밝히 보면 선도 거지고 믿음도 생기고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 한번 그러시더라고. 사람들이 아주 더러워 가지고 에이즈가 생겼는데 이 에이즈는 사람이 원숭이하고 그 못된 짓을 해서 생기는 거야. 그런데 절대적으로 원숭이에게서 사람 새끼가 안 나와.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정자에는 머리에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 난자 벽에 딱 부딪히면 난자 벽을 뚫고 이 정자가 들어가 거기서 이제 착상이 되면서 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원숭이 난자에 사람의 정자가 붙으면 절대적으로 원숭이 난자가 녹지를 안 해.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처럼 종류대로 생산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사람은 사람을 낳게 하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게 했어. 절대로 원숭이 난자 벽을 뚫을 수가 없어. 절대로 안 돼. 그거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딱 듣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야, 우리 죄가 끝이 났구나. 세상 죄가 영원히 끝이 나버렸네. 예수 안에 죄가 하나도 없네. 완전히 거룩하네. 주님이 나를 저 안에 두셨네. 나 구원 받았네. 이 믿음이 들어왔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어.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소리 조금은 받아줄 수 있는가? 없다 이거예요. 조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다.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 뭐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아주신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봐 믿음이 딱 들어온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좀 있고 죄가 기억이 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도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소리를 눈꼽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밝히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벳세다에 가셨습니다. 소경이 있었습니다. 안수를 해줬습니다. 눈이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사람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뱁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야, 보인다 보인다. 사람 같은 것이 걸어다닌다. 야, 이 나무가 걸어다니는데 사람 같은 게 걸어다닌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기적인 거라 기적. 세상에 나도 본다 이제. 나도 본다. 근데 정확하게 봐요 못 봐요? 정확하게 봐요 못 봐요? 정확하게 못 봐요. 정확하게 못 보면 항상 애매한 소리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 머리에 안수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야, 이 앞에 우리 할아버지 계시네. 아이고, 나는 총각하고 할아버지 똑같이 봤더만 실수할 뻔했네. 아이고, 난 저 백발 할머니. 아이고, 나는 아이고 백발 할머니인지 그냥 똑같은 천연 줄 알고 그냥 생각했더만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네. 굉장한 실수지요, 이거는. 그죠? 자, 밝히 보니까 아, 이분 할머니, 아, 이분 처녀, 이분 아저씨, 아, 이분 할아버지 딱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꼬마, 이건 8살짜리, 이건 7살짜리 딱딱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해도 분명하게 말해요, 안 해요? 분명하게 말해요. 왜?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은 정확하게 보면 생겨지는 겁니다.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에 육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고 바로를 떠났지만 육적 몸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살다가 끝나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다 이리 와. 그래, 그 친구들을 보니까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너희들 광야에서 늘 걸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 이제 너희들 할례를 행하자. 이래가지고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이들에게 할례 행하는 장면을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그렇죠? 자, 근데 이 할례 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널 때 이래 보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건너게 했습니다. 2000 규빗이 떨어진 뒤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고 그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시간 없어 성경을 못 봅니다만은 여호수아 3장 4절인가에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 그를 쫓을지니라. 그와 너의 상근은 2000 규빗인데 2000 규빗은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물을 딱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그러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중심부 가장 깊은 곳에 딱 섭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메고 그러면 쫙 갈라져. 그 남쪽으로 밑에 쪽으로 이제 물이 쫙 마르지요. 그러면 그 마른 쪽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누구 앞을 지나가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다 건너게 했습니다. 근데 요 3장 4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봐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봐라. 봐라. 신앙은 보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 구원도 보니까 되지 않습니까? 할례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그 중심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서 있어요. 마른 강 건너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보면 건너가고 싶죠. 진도에 보면 가끔 바닷물이 이렇게 예, 갈라져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 바다 그 길도 안 좋은데 돌팽이가 울퉁불퉁한데도 그걸 걸어보려고 그래 하더만 차라리 아스팔트 걷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 들어가 보고 싶은 것처럼 요단 강물 흐르는 강물이 쫙 막혔으니까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습니까?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건 다 통과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 돌을 쌓고 제사장이 서 있는 곳에서 돌을 가지고 들고 나갔습니다. 열두 지파 인도자들이 지파장들이 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나가 길갈에 그 돌을 쌓았습니다. 이 장면이 뭐겠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요단강은요,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 가장 깊은 곳에, 죽음의 가장 밑바닥에, 죽음의 깊은 곳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서 계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그 죽음 깊숙한 데 계시는 그 모습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죽음이 계신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죽음의 깊은 곳, 예수님이 죽어 있는 그곳,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소리입니까? 그들도 죽음의 세계 깊숙한 곳에 들어왔다는 얘기 옳시다. 아멘. 이걸 봐라. 이걸 봐라. 이건 죽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세계야. 예수님 봐, 십자가에 죽었지, 그지? 죽었지? 근데 너도 지금 그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너 죽었어, 살았어? 죽음의 세계를 너도 통과하고 있잖아.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광야로부터 가지고 온 돌들을 전부 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다가 다 12개를 쌓아놨어요. 그래놓고 은악계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주변에 돌들 12개를 취해가지고 길갈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도 얘기하라고 했어요. 봐라, 저 요단강 안에 12개의 돌이 있느니라. 봐라, 이들은 요단강 저 깊숙한 속에서 가지고 나온 돌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저 죽음의 강 밑바닥에다가 다 쌓아놨어. 죽었어. 그리고도 죽음의 세계에 있었던 저 돌들은 부활이 됐어. 여 길갈에 올라와 있는 걸 봐. 믿음은 발견하는 데 있는 거야. 이게 발견이 되면 넌 육종 몸을 벗어. 아멘. 이게 발견되면 육종 몸. 발견이 됩니까? 두 사람만 발견이 되네. 참 신통한 일이죠. 그게요, 잘 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 강을 단체로 통과하게 하는구나. 야, 지금 우리 교회 요단강 건너는 기간이구나. 다 요단을 지금 건너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길갈에 모두다가 집결을 하고 요단강 가운데 계셨던 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을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강물은 예전이 흐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드디어 길갈에서 떠내보내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리고 이제 뒤를 딱 돌아보면 어디가 보입니까? 여리고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여자들은 왜 할례를 하라 소리 안 한 줄 아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여자에게는 할례 소리 단 한 글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육적 몸을 벗지 못하고 살아야 될 평생 육신으로 살다가 부채질만 하다가 돌아가셔야 됩니까? 아니다 이거. 여러분, 남자들을 존경하십시오. 해산은 여자들이 했지만 할례는 남자들이 합니다. 남자의 할례 안에 여자들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안에 교회는 다 죽은 겁니다. 아멘. 할례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교회가 될 지체들은 다 거기에서 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교회를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일곱 바퀴를 돌으라면 일곱 바퀴 돌고 열 바퀴 돌으라면 열 바퀴 돌고 아이고 돈다고 무너지나 그런 마음 없이 돌면 무너진다 돌면 무너진다 믿음 없는 저 지혜로운 자들이 볼 때 바보같이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지만 그 멍청한 그들에게 저 지혜로운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는 무너지고 마는 그 모습을 보듯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나 교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일에 오셔서 그룹교제나 특별히 저녁에 말씀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마음들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자가 들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냥 편안하게 마음 내려놓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아 나도 저 요단강 죽음의 저 세계를 통과했다 이게 밝히 보여질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입으셔서 복된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저들이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참 악하고 또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들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귀한 이런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게 하시고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